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모압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한 가지의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방법을 좀 구하다가 끝내는 전쟁조차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선언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까지 혹은 25장까지로 봐야 되겠죠? 꽤 길게 이 사건을 상세하게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특별히 신약 성경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를 굉장히 악한 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민수기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사실 인생의 말년에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저주받은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행보를 이 모압왕 발락과의 이야기에서 보았을 때 그리 잘못된 것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끝내는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 선지자인 듯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을 할애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우리가 소개되는 이유가 있을 테고요. 특별히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살필 때 단순히 문자로서만 글자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이 안에 그 행간에 좀 담겨져 있는 좀 인간의 그런 욕망들, 죄들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본문을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발락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매일 성경을 묵상해 오셨으면 읽으시고 또 내일도 말씀을 좀 듣겠지만 발락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22장 36절 초반절에서 말하는 대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발람이 한 차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신하를 보내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끝내는 우여곡절 끝에 발람 선지자가 모압왕에게로 모압으로 오게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막기 위해서 그가 오는 길목에 모압의 경계까지 가서 그를 극진히 모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순방기를 갈때 미국의 대통령이 그를 막기 위해서 비행기가 내리는 곳까지 주로 오는 것이 국빈에 대한 예우이지 않습니까? 마치 다른 나라의 왕이 오는 것만큼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발람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37절 이하 41절까지를 보시면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아마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여러 이렇게 수행원들을 대동했던 것 같아요. 아주 다시 보지 못할 엄청난 잔치를 그의 부와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37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락은 두 차례나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두 차례나 다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어떤 것을 약속을 했냐면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극진히 모셔옵니다. 발락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한 차례 거절을 당하자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서 자신의 가진 권세와 자신이 가진 부를 총동원하여서 발람을 모시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이제 끝내 발락은 발람을 모압 땅으로 데려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7절 방금 읽은 대로 37절의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높여줄 수 있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구석에 있었고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았어. 당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가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는데 활용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발락의 일련의 행동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보이세요? 성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집중력을 봐요. 인간의 욕망을 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총동원하여서 발람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통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온통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보입니다. 원하는 스펙을 쌓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남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고도로 집중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봅니다. 발락의 모습과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총동원하여 집중시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자원 100%, 200%, 300%를 다 활용을 해냅니다. 그래서 끝내는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어떠셨죠? 십자가 위에서 빌립보서 2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다 받은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그의 권세로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는 자신의 자원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쓰지 않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란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한 행동의 미덕이나요 어떤 성품으로서 유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나 오늘 발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겸손의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지위의 강점을 다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강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써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다 쓰지 않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만났는데요. 그 따님분이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따님이 꽤 넉넉하게 살아온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결심을 한 가지 하셨답니다. 도와주지 않으리라.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1년 가까이 되도록.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하지 않는 게 힘드시대요. 사랑하는 딸에게 그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다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21세기의 미덕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우리의 부와 권세와 능력들 다 활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누군가는 성공을 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모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발락의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렌즈를 발람 선지자에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캐릭터, 이 발람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람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23장, 24장에 걸쳐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세 번의 예언을 합니다. 세 번의 예언 모두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요 축복합니다. 그가 오늘 한 첫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한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발락이 요청한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이나 또 이제 그가 당했던 끔찍한 죽음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는 분명히 불의했던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는, 이야기의 현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발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글자 그대로 글을 읽어낸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의 표면적인 말이나 그의 행위를 넘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좀 파헤쳐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5장에서는요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발람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끝내는 그에 의하여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을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을 한번 두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발람은 분명 발락과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로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발락의 진영에 가서 이스라엘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를 헤매던 중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아마 신문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그 화려한 세련된 여인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것을, 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과 음행하며 바알의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결론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내 발람의 꾀로 인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뒤로는 발락에게 그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인물 발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신병자? 혹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뭡니까? 소시오패스? 무슨 사이코패스? 이곳과 저곳이 다른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22장 3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7절을 한번 한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발락은 발람을 높은 사람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가 현장에 오자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발람 선지자여, 왜 그렇게 구석에 있었어요? 당신은 그 정도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사람 보내서 당신을 특별히 모신 겁니다. 당신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돼요. 자, 그런데요,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사건을 전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2장으로 잠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2장 5절에 보시면, 자, 이제 그가 1차로 그를 부릅니다. 자, 22장 5절에 보시면, 5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예, 그를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신하를 발람의 집에 보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 보면 절대로 발람에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발락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 15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진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하들의 입을 통하여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그 뒤에 읽어보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물어보고 말 것 없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더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더 극진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 앞에 오자 어떻게 했어요? 은근슬쩍 양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내는 그가 발락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구석에 계셨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종교적인 허영이 발람의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의 대접, 이 정도의 선물, 이 정도의 지위가 적당한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었고,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의 앞에 가고 맙니다. 자, 그의 앞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장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1절에 한번 눈을 고정해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거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라고 하면서 발락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제물들을 드려요. 히브리적 전통을 매우 그럴듯하게 지켜냅니다. 일곱 제단에 일곱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는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연합니다. 3절 보세요. 33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지금 어떤 말이 된 겁니까 이게? 발람이 발락을 불타는 제단 곁에 두고 어떻게 말해요? 제단 곁에 제물이 불타는 것을 잠깐 보고 계시고 나는 저쪽 언덕 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 앞에 시연을 해냅니다. 그리고는 허세 좋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짜릿했던 순간일까요? 자신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 한마디만을 기다리고 있는 권세 높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멋들어진 히브리식 제사를 이방인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자 그에게 애걸복걸 하면서 세 차례나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뒤로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는 종교적인 허영, 인생의 허영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발람과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람의 심리가 어떤 것일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이, 종교적인 허영이 가득 찬 거예요. 내 말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선 종교인의 그 짜릿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발람은 자신에게 그런 대접과 찬사가 마땅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충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찾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책망들을 만나, 나귀가 어떤 책망 들었죠? 22장에 보면 발락에게 가다가 나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미친 행동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마땅한 대접과 찬사를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의 삭스를 사랑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 자신의 것이 아닌 찬사, 자신의 것이 아닌 대접을 바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쫓는 인생으로 끝내는 마무리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 자신에게 집중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찬사를 바라는, 인정을 바라고 대접을 바라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저 같은 목사요, 더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고 찬사를 받기를 거절하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마땅히 기꺼이 내어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그 희생과 제자의 길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렇다면 계속 자신의 말씀을 주어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왜 발람을 그렇게 활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과 주권은 불의한 발람을 통해 말씀하실 정도로까지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음합니다. 발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교묘한 꾀를 내는 발람이 이겨가는 것 같고요, 발락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거 믿지 않으시면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마 목회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우직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변개치 않은 약속 붙잡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어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로 오늘 하루를 장식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발락이나 발람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특별히 발락과 발람 같은 시대 속에서 마치 참 롯이, 의로웠던 롯이 참 괴로운 신음의 소리를 내었듯,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워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갈등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직하게 순진하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내 자원을 100% 200% 활용하여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발람처럼 교묘한 꾀를 내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우직하게 순진하게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떠나 있는 우리 대만 선교와 떠날 우리 영덕을 친 선교를 위하여서 이 시간 나아가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